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에서 2주 넘게 동굴 안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의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조 활동을 주도한 태국 해군 특수부대는 오늘 동굴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소년과 코치 등 5명이 구조됐고 이들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굴에서 이들과 함께 머물렀던 의료진과 구조대원들도 동굴 밖으로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3일 동굴에서 고립됐던 축구팀과 코치는 17일 만에 모두 무사히 동굴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앞서 구조된 소년들이 현재 병원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고 혹시 모를 감염과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여전하며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으로부터 여러 뒤섞인 발언들이 나왔지만 언론이 모두 다 보도하지 않았다며 미북 고위급 회담 이후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의 계속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일시 유예한 데 이어 국가 전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 연습도 올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 정세와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 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프리가디엄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됐던 태극 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연습은 10월 말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인 호궁크 훈련과 연계해 실시해 훈련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중 계획된 단독 훈련들은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제기한 중국 배후론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관한 태도도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지는 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어제도 북한과 미국 간 입장 불일치와 중국의 역할을 연계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면서 중국 배후론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존중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중국이 무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주 당국 대변인은 이날 가르하루주 주도인 잘랄라바드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주유소 근처에서 폭발을 감행해 큰 화재가 나 차량 8대가 불에 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 가운데는 아프간 정보당국 관리 2명과 세차장에서 일하던 어린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는 성명을 통해 아프간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겨냥했다며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캐버노 판사 지명을 발표하면서 그가 흠잡을 데 없는 경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격을 지녔고 법 아래 평등한 정의를 이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3세인 캐버노 판사는 예일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06년부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해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했다며 김정은은 미국이 서명한 계약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비핵화 협상 각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전 한국에 집단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한국에 왔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From what the information that I received from some of them,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리다가 황해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했다며 김정은은 미국이 서명한 계약을 존중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약속은 유지되고 있고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이 서명한 계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두 사람이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중국의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미북 합의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 모두 중국이 미북 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9일 VOA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도 북한이 한 약속은 유지되고 있고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폼페오 장관은 9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나온 일부 성명들을 봤다며 엇갈리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엇갈리는 성명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성명 중에는 미국과의 논의 후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 있다며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굳게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바람을 계속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베트남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의 약속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공통의 관심,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비핵화 협상 각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후 북한이 미국의 태도와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은 8일 M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과거에도 본 적이 있다며 북한의 독재자들이 3대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운용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도중 말을 바꾸며 발목을 잡는 북한의 행동에 놀랄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미 4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곤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낙관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실수였다며 북한이 발목 잡기식의 과거 전철을 반복해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연합훈련 재개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도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곧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가길 원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북한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북한을 뒤로 당기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무역전쟁에서 물러서게 하기 위한 의도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항조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도 거듭 이어졌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의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싱가포르 회담은 악수로 끝난 리얼리티 TV쇼에 불과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도록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해 이뤄낸 게 전혀 없는 회담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폼페오 장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김정은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 외에는 전혀 없어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도 이날 ABC 뉴스에 출연해 매우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리얼리티 쇼에서 미국이 희생한 것에 대한 나쁜 점들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영내 신뢰를 저하시키면서까지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양보를 했지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를 지연시키며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전형적인 과거 각본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가져다 줄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은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폼페오 장관이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을 북한에 제안한 배경이 있죠?
예, 폼페오 장관이 마침 베트남을 방문 중이고 또 베트남과 북한이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내일 7월 11일이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란 사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이 설명한 북한과 베트남의 유사점은 어떤 건가요?
미국과의 전쟁 이후에 수백만 명이 식량과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네.
그리고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전쟁의 위협을 우려한 점 등입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으로 시작된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양국 관계 정상화에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첫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의 한국전쟁 유해 송환 협상을 에둘러 지적한 겁니다.
네. 자,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의 그 미국인 유해 송환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베트남 관계 급진전은 지난 1988년 시작된 미군 유해 합동 조사와 발굴이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 일로 상호 신뢰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군 유해 수습과 송환을 포함한 것도 미국의 이런 전통에 따른 겁니다.
네. 자,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서서 나름대로 어떤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했던 것도 이 북한의 최근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베트남은 지난 1986년 공산당 대회에서 도이머이로 불리는 개혁정책을 도입했는데요.
네.
사회주의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고륙지책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 노선으로 채택한 것과 유사합니다.
네.
베트남 정부의 도입 어인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의 북한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것이 95년이었던가요?
예, 미국은 수교 한 해 전인 1994년에 경제 제재를 해제했는데요. 이로써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 2000년에는 양국 간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베트남의 엄청난 성장을 가능케 한 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이 북한에도 베트남과 같은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똑같이 갈 수 있고 베트남과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인들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게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계속 통치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 위대한 경제 금융국가가 될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밝은 미래를 선택한다면 미국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핵이네요.
예, 핵은 북한과 베트남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과 국교 수립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과거 베트남의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비핵화를 결단했다면 그 실행을 서두를수록 북한의 변화는 빨라질 것이고
네.
경제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은 미국이 원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실망스러운 신호를 보여준다고 미국의 전 대북 협상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협상 말미에 언론에 발표하는 내용도 양국 간 차이가 컸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배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거대한 드라마였던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미북 간 허니문은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실제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진짜 협상에 나서야 하는 현실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북 협상 직후 보인 반응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들고 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오래 계속될 과정의 시작일 뿐 아니라 어쩌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양측이 각자의 첫 입장을 펼쳐 보인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이 너무 자주 듣기 꺼려하는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두고 열리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늘 그랬듯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very difficult negotiations and it's quite possible North Korea didn't like to hear too much about denuclearization.
과거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에도 2년이 소요된 만큼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폼페오 국장의 3차 방북 협상은 시작부터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as very surprised that he came out with a meeting with a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ization of the meeting than the North Koreans did. Normally,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협상이 끝나갈 무렵 언론에 무엇을 얘기할지 합의를 시도하는데 폼페오 장관은 이번 협상을 북한과 완전히 다르게 묘사해 매우 놀랐다는 겁니다. 일 전 차관보는 특히 백악관의 발표와 달리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며 이는 좋지 않은 신호이고 현재 협상 과정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습니다.
Pompeo said he had no meeting set up, so he wasn't expecting that meeting. The White House said he was expecting the meeting.
지난 3월부터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열며 미뤄를 과시 중인 중국이 미북 간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김 위원장을 미국과의 합의에 덜 집착하게 만들었다고 본다며 이는 타당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Made him less eager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are legitimate concerns.
따라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는 데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 캠페인이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종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 역시 중국 변수 때문에 미북 대화에 매우 회의적이라며 중국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that there needs to be a better regional architecture that is better than a process of informing people of
힐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역내 대화 체제 필요성을 진작부터 언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원하지 않으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일종의 다자간 협상들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가 간의 그런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쪽은 북한이지만 이미 많은 카드를 사용해버린 미국으로선 제재 압박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세 번째 방북 일정을 마쳤는데요. 일각에서는 빈손으로 떠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ituation. 저는 폼페오 장관이 복잡한 상황을 양손에 가득 담은 채 평양을 떠났다고 봅니다. 원했던 결과가 아닐 텐데요. 폼페오 장관의 임무는 미북 간 비핵화 합의의 기초 단계를 시작한다는 매우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폼페오 장관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북한이 분노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still early days. Probably the best face I can put on this is to say that this was a
이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진지한지 확인하는 북한의 전술적 행동이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방북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번째 고위급 양자 회담이었는데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하는 데 진지하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호였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겠군요.
I certainly hope so. Many of us had been predicting before this meeting that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선 과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최소한의 행동만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회담 이후 짜증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 몇 번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이 하는 말에 신경을 쓰면 자기는 미쳐버릴 것이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Yeah, I thought that was a very odd thing. I mean, the North Koreans had blasted him personally in that foreign ministry.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폼페오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런 성명에 대해 반박하는 건 옳은 행동이었지만 언론을 공격한 것은 이상했다고 봅니다. 언론은 북한이 발표한 것을 보도한 것뿐입니다. 비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북한이어야 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베트남식의 기적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Well, I guess that's an issue, but I looked at it in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What are the first things that you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북한과 협상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을 다른 나라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북한을 리비아나 이라크, 이란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북한은 크게 화를 냅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다르게 대해주길 바라고 만약 다른 국가와 비교한다면 자신들은 베트남이나 리비아 그리고 이라크가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 이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없는 협상만 남은 걸까요?
Somebody has to blink at this point because you have a situ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made very clear that it is
누군가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매우 진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북한 역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조세빈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작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부담을 가져야 하는 쪽은 북한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6월 12일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내용이 부실하긴 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와서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상회담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북한은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되어 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The U.S. has already played a number of cards. First of all, they've agreed to a summit with the North Koreans.
미국은 벌써 많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큰 양보였습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가 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독자적으로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이는 북한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북한의 용어인 도발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용어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사용했는데 이는 비핵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를 계속해서 칭찬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약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벌써 제재 완화를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더 가하고 싶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제사회에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가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추가 압박이나 제재, 군사 옵션을 가하도록 촉구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위치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The very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done is for the president himself to make it very clear to the North Korean leader that this process is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현재 과정은 비핵화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이지 다른 모든 것은 중요도로 봤을 때 부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죠. 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를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은 계속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One of the long-term North Korean goals is to end the U.S. ROK alliance.
북한의 오랜 목표는 미한 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해구산의 폐기입니다. 북한은 이를 이뤄내기 위한 전술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현재 전술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의 정상성이 약화되죠. 최근 북한 성명이 미국이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모두 문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 중 어떤 게 먼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Yes, and the U.S. position has always been that fine, we're prepared to discuss a peace accord or even a peace treaty.
네, 미국의 입장은 평화 선언이나 평화 협정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라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정반대였죠. 저희는 아주 가파른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계속 노력해 봐야 되겠죠.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만남의 결과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이 명확히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의도에 비핵화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로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2년 전 한국에 집단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한국으로 왔다고 토마스 우회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종업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16년 한국에 집단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 중 일부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경우에는 일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clear that there were some shortcomings in regards to how they were brought to South Korea. But again,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 결과를 묻는 BOA의 질문에 식당 종업원 12명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만났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면담한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으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what the information that I received from some of them, they were take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knowing that they were.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만약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면 이것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종업원 사건에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책임과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는 철저하게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on the decision of these people, these women, whether or not to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는 식당 종업원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며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종업원들의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하나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이들의 의사도 고려돼야 한다며 종업원들 가운데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송환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법적 절차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예외로 두려고 한다면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건 역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과 탈북자들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이 같은 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식당 종업원의 송환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지금 성급하게 얘기가 좀 많이 나가는 게 본인들이 원하다면 돌려보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북한 내에 남아있는 또 돌아가지 않기로 한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이 국장은 또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면담한 식당 종업원들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지금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북한에 있는 부모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북한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걸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가족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살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 대표는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북한이 식당 종업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제 또 아마도 그럴 겁니다. 보라. 북한이 그럼 특별 보고관 자체도 이렇게 한다. 우리 민족끼리 또 이렇게 나올걸요?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유경식당의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등 13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등 일부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져 여기가 해발 한 5,000 피트 위에 있는 4,000. 7,800 되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과 독일이 200억 유로, 미화 한 236억 달러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 커창 중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서 자유무역 체제를 증진하자고도 뜻을 모았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부인 류샤 씨가 가택연금 8년 만에 중국을 떠났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저녁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브렛 캐버노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중국과 독일이 경제협력을 아주 크게 했군요.
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리 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해서 미화 236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 사업들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 회담 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정부 간 계약 외에 독일의 BMW, 폭스바겐, 다임러, 보쉬, 지멘스, 바스프 그리고 중국의 CATL 같은 민간 회사들 사이에 22건에 달하는 투자 협력 계약을 맺었는데요. 양국 주요 기업 대표들은 리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나 투자 협력 계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독일 고급 자동차 BMW가요 내년부터 중국 내 생산을 크게 늘립니다. 이 중국 기업 화천 집단과 합작 투자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중국 현지 공장 두 곳 생산량을 현재 연간 45만 대 수준에서 52만 대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BMW가 중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긴 40%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달 들어 중국은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라서 수입 자동차 세율을 25%에서 15%로 내렸는데요.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어치에 신규 관세를 매기자 즉각 또 미국산 수입품의 25% 관세를 보복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자동차도 포함됐는데요. 이 미국산 자동차가 중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15% 더하기 그러니까 25% 총 네. 40%가 된 건데요. 차 가격이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언뜻 생각해보면요. 또 BMW는 독일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산 자동차 관세하고 중국에서 생산량 늘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BMW는요. 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이 스포츠 다목적 자동차 SUV를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독일 회사인데도 미국산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중국 당국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UV를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서 팔면 그 40%에 해당되는 관세를 안 내도 된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과 다임러 같은 다른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공동 연구개발 양해각서를 포함해서 비슷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밖에 독일 전자업체 지멘스는 중국 국영 전력 투자 집단과 고출력 가스터빈 개발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고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미래 기술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는요, 이 광둥성 당국하고 100억 달러 규모 부지 사용 협약을 맺었는데요. 대규모 생산시설을 지을 전망입니다.
네, 독일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이제 늘리기로 했는데 중국 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전기 자동차에 싣는 전지를 만드는 세계 1위 회사가 중국의 CATL, 닝더스다이인데요. 2억 4천만 유로, 미화 2억 8천만 달러를 들여서 독일 튜링겐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2021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세계 인류 전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링더스다이 정 위친 회장이 밝혔습니다.
네. 두 나라 당국이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바로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리 커창 중국 총리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강조했는데요. 이 자유무역은 양측 경제 외에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의 위협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비난했는데요. 이어서 중국과 독일 양국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국제시장을 결연하게 수호하기로 합의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잇단 시장 개방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이 금융과 자동차 등 분야 그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조치가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중국의 노벨상 수상자 부인이 8년 동안 가택연금 됐다가 중국을 이제 나섰다고요? 해외로 나섰다고요?
네.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로 지난해 이맘때 가남으로 사망한 류샤오부의 부인 류샤 씨가 오늘 아침 출국했습니다. 이 류 씨는 남편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난 2010년 이래 거주지 안으로 행동을 제한받는 가택연금 상태였는데요. 류 씨를 풀어줘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네.
류샤 씨가 지금 본인이 원해왔던 독일로 가고 있는데요. 베를린행 피네어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마침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중국 총리와 회담했고 이튿날 류 씨가 석방된 것으로 미뤄봐서 두 나라가 그 관련 대화를 진행한 걸로 했던 걸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인권운동가 남편 류샤오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중국이 부인을 가둬뒀던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죠.
네. 이 류샤 샤오보는 중국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철폐하고 전면적인 민주주의를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2008년 공파헌장을 주도했습니다. 이 1989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학자로 머물던 당시에 테난먼 민주화 운동 발발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해서 중국 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는데요. 2009년에 국가 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이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로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옥중에서 수상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부인 류 씨가 반체제 저항 세력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우려해서 그때부터 줄곧 활동을 제한해왔습니다.
네.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까?
류샤가 본인의 바람대로 7호차 독일에 간다라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위급 방문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사이에 이 류씨 문제를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동안 류샤 씨 문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했고요. 네. 지난 5월에는 이 독일 외교관이 류씨의 자택 방문을 시도했다가 중국 당국에 제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잠시 이 소식 예고도 드렸었는데요.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발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저녁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인 브렛 캐버너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9일 저녁 백악관에서 캐버너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분명한 자격을 갖춘 훌륭한 법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명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네, 올해 53살이고요.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출신입니다. 명문인 예일대학교 법과 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변호사가 된 뒤에는 1990년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캐버너 지명자를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인준을 받지 못하다가 2006년에야 인준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캐버너 판사 인준에 반대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캐버너 판사가 스타 특별검사팀과 백악관에 있을 때의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자, 어제 행사를 보니까요. 캐버너 지명자도 가족과 함께 나왔던데요. 어떤 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신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이렇게 많은 조언을 받은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에 겸손해진다라고 캐버너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을 위해 상원 의원들을 면담할 때 자신이 헌법을 숭배한다는 점을 알리고 인준되면 모든 사안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신임 연방 대법관이 지명될 때마다 항상 그 지명자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캐버너 지명자 아무래도 좀 보수 성향인가요?
네, 역시 보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언론 분석을 보면은요,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다음으로 보수적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총기 소유권 등 몇몇 분야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캐버너 지명자는 대통령 권한이 민간 소송이나 기소에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낙태 권리에 관한 견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아이를 가진 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잡힌 미성년자에게 국가가 낙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캐버너 지명자는 정부가 낙태 시술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 사례만으로 캐버너 지명자가 낙태 권리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캐버너 지명자는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 지명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공화당 쪽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인준에 반대한다는 말부터 인준 과정을 지켜보자는 말까지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네. 그 밖에 정치권 밖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와 나쁜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준 청문회를 거쳐서 상원 전체 인준 받아야 되는데 통과 가능성 어떻습니까?
예,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준안이 통과하려면 과반수 지지, 그러니까 51표가 필요한데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인준안은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네, 지금 상원의 의석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인데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2표 이상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면 인준안은 통과됩니다.
네.
50대 50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지난해 연방대법관에 지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은 찬성 54대 반대 45로 통과됐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생각하고 있나 보군요.
예, 공화당 쪽에서 두 사람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성 의원인 수존 콜린스 그리고 리사 머커스키 상원 의원인데요. 두 사람이 모두 여성 낙태 권리를 지지하 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연방 대법관 인준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 사정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네. 좀 알려져 있죠?
예, 사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 중간 선거에 나오는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지역의 지역구인 의원들의 눈길을 끕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선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 무조건 반대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요. 이 의원들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찬성할지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4도.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23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5도. 원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2도. 청진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상 모두 흐리고 비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7월 10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에서 2주 넘게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조 활동을 주도한 태국 해군 특수부대는 오늘 동굴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소년 4명과 코치 등 5명이 구조됐고 이들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굴에서 이들과 함께 머물렀던 의료진과 구조대원들도 동굴 밖으로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동굴에서 고립된 축구팀과 코치는 17일 만에 모두 무사히 동굴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앞서 구조된 소년들이 현재 병원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고 혁신모를 감염과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여전하며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회동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으로부터 여러 뒤섞인 발언들이 나왔지만 언론이 모두 다 보도하지 않았다며 미북 고위급 회담 이후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의 계속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제기한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지는 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어제도 북한과 미국 간 입장 불일치는 중국의 역할을 연계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면서 중국 배후론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존중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중국이 무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모른다며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주 당국 대변인은 이날 가르하루주 주도인 잘랄라바드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주유소 근처에서 폭발을 감행해 큰 화재가 나 차량 8대가 불에 탔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 중에는 아프간 정보당국 관리 2명과 세차장에서 일을 하던 어린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는 성명을 통해 아프간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겨냥했다며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캐버노 판사 지명을 발표하면서 그가 흠잡을 데 없는 경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격을 지녔고 법 아래 평등한 정의를 이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캐버노 판사는 대통령의 지명에 사의를 표명하며 미국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존중하며 모든 사건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53세인 캐버노 판사는 예일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고 2006년부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사망한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에 대한 가택연금을 8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류샤의 가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류샤가 오늘 오전 베이징을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면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류샤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독일행을 원했지만 중국 당국이 거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샤의 가택연금 해제는 리커창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샤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위해 독일로 떠났고 가택연금 해제와 리 총리의 독일 방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